안녕하세요. 경영수다 41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현보입니다.
우성민입니다.
네, 오늘은 오지성 장호영은 없고요. 대신에 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생각보다 전출을 해주셔가지고 다 와주셔서 좀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럼 인사 박수 치셔도 될까요? 여기는 이제 종합 여기 마이크 임팩트라는 장소를 빌려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 오늘 장소는 저희 그 자매 커뮤니티인 HBR 포럼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김재윤님께 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공개 녹음은 처음에는 그 저하고 우성민 상무하고 장호영 오지성하고 미리 좀 시나리오도 짜고 좀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끼리도 만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또 그냥 저희끼리 원래 하던 수다를 이렇게 다른 분들 모시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아 제가 요즘에 산에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산에 강의를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인문학 기반 경영이라는 이 주제로 강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사실은 이제 강의를 할 예정에 있고 근데 이 주제가 그 지금까지 경영수다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경영이라고 해서 꼭 경영만 알면 안 되고 이제 저희는 항상 좀 다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에피소드 1에서 이제 노노 얘기를 했듯이 그래서 인문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인문학 기반 경영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또 말씀해 주셔도 돼요. 중간에 이렇게 조용히 계실 필요는 없고요. 중간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 지금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인문학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방금 이제 녹음 시작하기 전에도 철학 팟캐스트 얘기했었듯이 그 철학이라든지 뭐 역사 이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요즘에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지식향연이라는 그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마다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시고 또 청년 중에 그 대학생들 중에 인문 영웅을 선발을 해서 뭐 유럽에도 보내주고 그리고 나중에 신세계 그룹에 입사할 때 가산점도 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 행사 이름을 지식향연이라고 해서 뭐 왜 인문학이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부회장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요즘에 서점에 가보시면 강신주라는 철학자가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를 많이 내셨습니다. 여러 권 내셨고 또 우리 팟캐스트에 오지성님이 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강신주님하고
더 낫죠.
누가 더 나요?
오지성이 더 낫죠. 나이가 몇 살 차인데 지금
이분이 더 낫지 않나?
네. 오지성에 대한 끝없는
이분이 굉장히 그 오늘도 안 왔어 오지성. 이분이 또 손석희 뉴스에도 연말에 출연하셔가지고 이렇게 철학자로서 얘기도 하시고 사실 어떤 철학자가 베스트셀러를 막 10권 가까이 계속 내고 연말에 TV 프로그램에 메인으로 나와서 뭐 15분 20분씩 얘기하는 게 사실 기존에 있었던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그만큼 우리가 인문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반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정진홍이라는 분이 쓰신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이런 책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인문학 관련해서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뭐 이런 책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박웅현이라는 그 광고 회사 이 대표께서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됐고 요즘도 또 계속 베스트셀러 내고 계시죠. 뭐 책은 도끼다 이 책도 있고 굉장히 인문학 관련된 이 책 많이 내고 계시고요. 또 진중권님이 이미지 인문학이라는 책도 내셨고 인문학은 밥이다 이런 책도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디자인 인문학 이런 책도 있고 인문학으로 공항을 읽다 뭐 이런 책도 있고 심지어 치아 인문학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민족들 간의 이빨의 형태가 왜 다른데 그게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이런 치아 인문학 이런 책도 있고 또 심지어 내가 연애를 못하는 건 아무래도 인문학 탓이야 이런 책까지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책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특히 이 아까 정영진 부회장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영 안에서도 근데 이런 현상들을 사실을 촉발시킨 거는 이 항상 얘기하는 사람인 스티브 잡스가 기여를 했고 이 사진은 2011년도에 아이패드 2를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이 애플이 잘 나가는 이유가 리버럴 아트 또는 휴메니티 그러니까 인문학과 기술을 우리는 결합을 했기 때문에 애플은 잘 나간다 이 이야기를 이 자기 이 애플 아이패드 2를 오픈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고 이 일이 2011년에 있었는데 근데 물론 그 전에도 저희가 쭉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에서 있어 왔지만 이게 어떤 트리거가 된 거죠. 그래서 아 인문학이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하구나 기업 세계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패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애플 기업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있잖아요. 애플의 제품이. 근데 그게 기반에는 인문학이 있다라고 스티브 잡스도 얘기를 했고 우리도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도. 또 인텔에서도 그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그 성함이 제네비브 벨이라는 문화인류학자, 호주 출신의 스탠포드 문화인류학 박사 분인데 이분이 인텔의 그 문화인류학자를 100명을 고용할 랩을 총괄하시면서 인텔은 이제 칩을 만드니까 자기들의 고객들인 IT 기기에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이 문화인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연구를 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 우리 컴퓨터 노트북을 만드는 제조사들은 고객들이 노트북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믿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환경은 이렇다. 뉴욕 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뭐 이런 기사가 최근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네비브 벨 박사가 얘기하는 게 자동차 회사들이 요즘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IT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always connected car 뭐 이런 컨셉이 있거든요. 뭐 포드도 뭐 예전부터 그런 싱크 투자를 많이 했었고 GM의 온스타도 유명한 사례잖아요. 요즘 뭐 텔레매틱스라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안에 IT 기기를 많이 넣고 항상 커넥티드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문화 인류학자로서 벨 박사는 실제로 그럼 드라이버들이 우리 고객들이 차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 아직 뭐 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뭐 도요타라든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그냥 내 개인적인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난 차 안에서 그 심각한 자극을 전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차를 저도 이제 직접 운전을 하는데 차를 운전하는 시간은 저한테는 하루 중에 거의 유일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면서 약간은 명상 비슷한 걸 저는 원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껏해 음악 정도 이렇게 듣지 내가 무슨 뭐 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내가 바라고 있는가 곰곰이 내가 생각해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문화 인류학자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만약에 어떤 자동차 회사가 고객 서베를 돌렸다면 막 이런 이 어떤 프로토타입 제품을 보여주면서 뭐 이게 뭐 뮤직 온 디맨드도 되고 모두 되고 막 보이스로 뭐 식당 예약도 되고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종이에다가 설문지에다가 이렇게 쓰면 아마 예스라고 적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문화 인류학자들이 실제로 차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신 분들은 한번 본인을 한번 돌아보시면 뭐 어떤 분은 저와 공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차 안에서까지 이렇게 막 뭔가 액티브한 엔터테인먼트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게 뭐 우성민은 다른 생각인가?
네 다르죠. 완전 다른 생각입니다.
저 같이 봐줘. 맨날 저를 봐 지금.
강인이
하여튼 인텔에 인텔에 그런 그 랩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뭐 아까 스티브 잡스 얘기도 했고 인텔 얘기도 했는데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 인문학이란 게 뭐냐 그리고 인문학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문사 철이잖아요. 문학 역사 철학 이거는 뭐 예전에 뭐 그리스 철학자 세네칸가 이 사람이 뭐 젊은이들을 교육할 때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확립한 그런 교육 과정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면서 이제 서양에서 휴메너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황경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까 전출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안해요.
거짓말하신 건가요?
여기 한 자리 나가셨. 예, 그래서 인문학이 결국 문화 역사 철학인데, 뭐 저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 얘기했고 인텔이 투자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저도 항상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럼 진짜 내가 역사책 읽고 뭐 사기를 읽고 사마천의 사기를 읽고 논어를 막 읽으면 내가 훌륭한 경영자가 되는 걸까? 어떻게 그게 연관성이 있지? 이런 질문을 저는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제 스스로. 그래서 인문학에 무슨 소용이 있냐. 조금 더 사람이 현명해진 것까지 내가 동의. 근데 진짜 우리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이런 데 시간을 투자하면 정말 훌륭한 경영자가 될 것인가. 기업들한테 현실적으로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진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위한 인문학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박웅년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를 내셨기 때문에 어떤 강연도 많이 하시고 라디오 출연하셔서 누가 물어봤대요. 청취자가 인문학이 뭐에 쓰이는 거냐. 인문학이 이렇게 뭐 정서가 이렇게 좀 약간 안정되고 이런 거 알겠는데 인문학을 하면 정말 밥이 나오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분의 답은 인문학을 하면 밥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밥을 맛있게 먹게 해준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게 해준다. 밥을. 어느 정도 약간 이해는 되면서도 조금 알뜻 말듯한 그런 대답이고, 또 아까 이 인텔의 제네비브 벨 박사는 질문을 잘 던지는 거다. 우리 왜 예전에 그 올드보이 얘기했었잖아요. 저희가 올드보이 얘기했었잖아요. 올드보이와 조지 소로스 올드보이 에피소드에서 질문을 잘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제네비브 벨 박사는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질문을 잘 던지는 게 해준다. 인문학을 잘하면. 근데 뭐 약간 수긍은 가지만 그래도 좀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인문학의 효용성이라고 할 만한 게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 이제 소설인데, 토마주 씨 오드막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1852년에 해리엇 스토어라는 여류 소설가가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얼마나 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소설을 써서 미국 최초의 밀리언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 노예 19년이라는 영화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19년의 어떤 소설판이라고 보면 되는데,
12년.
아 죄송합니다. 네, 노예 12년. 네.
아 진짜 훌륭하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노예 12년 지금 봐도 되게 끔찍한데, 이 소설을 쓴 게 1852년이니까 그 당시로면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환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아 저 실험실에서 죽어가는 원숭이들이 얼마나 이 감정도 있고 사고 능력도 있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이런 소설을 누군가 써서 원숭이에게도 이런 인권을 부여하는 사건이 됐다고 치면 그 정도의 사건인 거죠. 이 당시로 그 사건의 어떤 임팩트의 크기를 치환해보면. 도관이라는 영화 저희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공지영 원작 소설로 만들어진.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런 약자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잘 보이지 않는 약자들이 얼마나 이 잔인하게 성폭행을 실제로 지금도 당하고 있고, 그걸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처벌을 안 받는지, 그리고 얼마 그 성폭행이란 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이것도 실제로 우리 사회에 있는 현상인데 어떤 소설 또는 영화를 통해서 그걸 다시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비정상 회담이라는 그 JTBC에서 하는 그 톡쇼가 있잖아요. 외국인 잘생긴 외국인 남성들이 나와서 누가 또 한 명이 나와서 뭐 어떤 안건을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막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이 프로가 재밌는 이유는, 물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잘생기셔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인의 어떤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시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의 시각으로 뭐 이게 고민이에요. 어떤 한국인이 나와도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남성들이 뭐 막 얘기하다가 그건 뭐 이상 이런 면에서 이상하고 저런 면에서 뭐 정상이고 저런 면에서 비정상이다.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을 이제 막 이렇게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낯설게 보기를 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소설이나 이런 예술 작품이나 어떤 뭐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 낯설게 보기라는 건 원래 문학평론에서 나오는 어떤 개념이고요. 그 러시아 문학평론가 슈클로프스키라는 사람이 우리한테는 원래 친숙한 사람물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아까 도가니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렴풋이 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미국 그 1852년 당시에 아 흑인이 옆에 있고 어떤 흑인은 굉장히 삶의 처지가 비참하다라는 걸 그 당시의 백인들도 미국 백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을 통해서 아 이게 정말 비참한 거구나. 응? 그 비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어떤 누군가 한국인이 나와서 아,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데 이건 비정상인 걸 물어보면 외국인의 시각으로 들음으로써 아 저게 이런 현상이 있구나라는 어떤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걸 새롭게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걸 낯설게 보기라고 하는데 이런 이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낯설게 보기를 가능하게 해주고 또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남들에 비해서 좀 뭔가 사물을 낯설게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다. 그게 이 문학의 효용성이다. 이 사진은 김정훈 교수의 에디톨로지라는 책에 나오는 사진인데 여기 가운데 보인 다 보이시죠? 가운데 이게 뭔가 고릴라죠, 고릴라.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이게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여기 농구 선수들이 있잖아요. 공을 막 패스를 하게 해요. 그리고 이 시청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번 패스했는지 세라고 얘기를 해요. 이 농구공이 몇 번 패스했는지 세라.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고릴라가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몇 주 서 있다가. 그 이제 이 동영상 보여주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몇 번 패스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릴라 본 사람. 그럼 50% 미만만 본다는 거예요. 고릴라를. 50% 미만만. 어떤 문화권에서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떤 문화권에서 50%의 미만 사람만 고릴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막 많은 이제 학생 실험의 대상이 된 학생들은 저 동영상 조작한 거 아니냐. 나 진짜 고릴라 못 봤다. 처음에 보여준 동영상이랑 두 번째 보여준 동영상 다른 거 아니냐. 정말 그럴 수가 없다. 어? 이런 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못 본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편안한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까 뭐 도관이라든지 흑인노예 그런 사례들도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불편한 진실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사는데 괴롭겠죠. 그 당시에 백인 이 농장주들도 정말 흑인들이 삶이 비참하고 이거는 정당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을 넣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럼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토마저씨의 오두막이 그걸 보여주게 했고 또 지금 도가니는 또 최근 영화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약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굉장히 참혹하게 받고 또 처벌을 또 안 한다 가해자들이. 그거 우리가 머릿속에 있고 매일 생활하기는 어렵다는 안 보인다는 거죠 저희한테. 근데 그런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보게 해준다. 그게 이런 문학이나 예술 작품의 어떤 낯설게 보게 해주는 그 능력. 그게 인문학의 이 효용성이 아닐까.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낯설게 보기를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분단 국가로서 50~60년대에는 굉장히 심한 반공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74년생인데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교에서 반공 교육 받고 저도 이런 비슷한 포스터가 기억나요. 이게 포스터를 보면 뭐 이렇게 뭐 우리 서울의 물가를 잘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니까 신고해라 이런 포스터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낯설게 보는 건 우리한테는 한국 사람한테는 무의식 속에 신고 대상이 될 정도로 나쁜 거라는 거죠. 낯설게 보는 거는 간첩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나쁜 거고 근데 낯설게 보고 공산주의가 나쁜 거야? 아니면은 독재가 더 나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신고 대상이었고 그런 교육 저희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지금 대기업의 임원으로 계신 어떤 50대 이상 분들께서는 이런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무님 제 생각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죠. 왜 낯설게 보지? 낯선 건 나쁜 거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동의시가 있고 강력한 교육을 20, 30년 동안 받아왔고 지금도 우리한테 그 문화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사실 낯설게 보기 능력이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첫 직장으로 컨설팅 회사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막 브레인스토밍 회의할 때 말하는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뭐 막 얘기하는데 나도 내 의견 내기 어렵고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MBA 수업을 들을 때도 계속 챌린지를 하거든요, 교수들이. 그러니까 네 생각은 뭐냐. 그럼 나는 이제 그 수업을 위해서 준비해간 내 생각을 자꾸 말하게 되고 내 생각을 이 나의 독창적인 사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자꾸 이렇게 제한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이 낯설게 보기 해주는 이런 인문학을 많이 접해야 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네. 아 좋은 말씀.
아주 낯설게 보기 잘하잖아요, 우성민은. 어? 우리 얘기하면 아,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맨날. 어?
난 누가 무슨 말해도 다 틀린 얘기 같아.
우성민 선생님 너무 심하고. 어? 익숙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 전 좌파든 우파든 다 싫어요. 다 거짓말쟁이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이
올리브알만 색깔인데요.
제가 그린 슬라이드인데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제가 준 템플릿으로 우리 팀원이 슬라이드 그렸는데 아주 예쁜 슬라이드예요. 아주 예쁜 슬라이드고 이제 제가 이 작년에 이제 모 남반구에 있는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라고 이런저런 떠나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팀원들이 막 이런 슬라이드 그렸어요. 시장 조사를 시키니까 이거 그렸어요. 보면은 뭐 아주 예쁜 슬라이드잖아요. 그래서 냉장 냉동 이게 소고기거든요. 소고기를 뭐 냉장 냉동 나누고 미국산 호주산 뭐 국내산 한우죠. 나눠서 뭐 A사 B사 C사 D사 이렇게 슬라이드 아주 예쁘게 그렸더라고요. 이게 시장 조사 결과 주요 슬라이드로 저한테 딱 보내준 거예요. 호주에 있는데 저는 이제 전화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 슬라이드에서 챌린지를 했거든요. 저는 낯설게 봐야 된다. 이 슬라이드 문제가 뭘까요? 시장 조사를 했어요. 소고기를 유통사별로 냉장 냉동 미국산 호주산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굉장히 사실 화를 냈어요. 이걸 보고. 왜 화를 냈을까?
오타가 있잖아요. 저 톤이 빠졌네요. 9,000톤, 8,000톤, 5,000톤.
우성민 총이 하고 있고.
저런 거 리뷰 안 하는데 우리.
그 이게 제가 왜 챌린지를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소고기 사업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미국산 냉동 소고기 사러 마트에 가고 누가 호주산 냉장 사러 가고. 이거는 고객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프레임이 아니에요. 오늘 호주산 냉장 쇠고기 먹으러 가자고 마트 가보신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미국산 냉동 쇠고기 오늘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 대화해요? 오늘 회식은 뭐 하실까? 아 미국산 냉동이야. 그런 대화를 해요?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아무도 이렇게 슬라이드 그린 이유는 통계청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저런 상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한 번도 오늘 미국산 냉동쇠고기 좀 사오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게 어떻게 시장조사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건 있는 상품은 갈비찜, 불고기, 스테이크, 로스, 국거리, 장조림이지 누가 미국산 냉동쇠고기를 사먹냐. 장조림 사먹 마트 가면 장조림 거리 주세요. 마트 가면 오늘 불고기 거리 주세요. 갈비찜 하려고 갈비 사지 그러니까 낯설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술에 다 돌아갔을 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물어봤을 때 다시 슬라이드 보면 아주 예쁜 색깔의 슬라이드 봤어. 아 훌륭하다가 아니라 낯설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 이 시장 조사는 나는 미국산 냉동쇠고기 먹어본 적 없는데 그게 기업에서 낯설게 보기라는 거죠. 그게 이 더 정확한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한 낯설게 보기라는 거죠. 물론 아직도 이 데이터를 못 그리고 있어요. 지금 한 7개월이 지났는데 왜냐하면 통계청이 이 구분 기준으로 자료 취합을 안 해요. 국거리니 불고기니. 하지만 우리 사업을 통계청 구분 기준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할 수는 없잖아요. 방금 보여드린 그 이런 슬라이드를 들고 있으니까 전략을 세우라 그러니까 구분 기준이 이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우리가 너무 냉장육의 포션이 높으니까 냉동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어 그게 아니다. 이게 시장은 물론 자료는 없지만 숫자는 없지만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 우리는 불고기가 너무 많이 팔리고 호주산은 이 국거리 장조림 분야에서 한우하고 가격 차이가 적기 때문에 경쟁력이 너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대화를 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작이 다르니까 전략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낯설게 보기가 사실 사업 전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낯설게 무조건 낯설게 본다고 맞는 게 아니라 낯설게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 낯설게 정확하게 가진 프레임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야 정확한 사업 전략이 나오는데 지금도 우리 사업 전략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냐면 이게 데이터 없기 때문에 아직도 못 구하고 있고 제가 오늘도 막 뭐라고 하고 왔어요. 오늘도 예 금요일인데 그리고 막 뭐라고 한 다음에 아 나는 선약이 있어.
진짜 낯설겠네요.
나 선약이 있어서 그 퇴근전에 나가버리게 5시 이 방송도 한 명이 또 이 방송 듣고 있는데 미안하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낯설게 보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인문학이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짧은 얘기를 하나 하면 이거 뭐라고 그러죠? 샹들리에? 샹들리에? 어떤 방 안에 실험실이에요. 실험실 안에 샹들리에 하나 설치를 하고 그 원숭이를 몇 마리 넣을 것 같아요? 김재현님 원숭이 몇 마리 넣을 것 같아요?
세 마리요.
다섯 마리 원숭이 다섯 마리를 방 안에 넣습니다. 샹들리에를 설치하고 원숭이 다섯 마리 넣어요. 그리고 기계 장치를 하나 이 원숭이들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서 원숭이가 샹들리에를 매달려고 하면 방 안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물을 뿌려요. 그래서 막 방 안에서 막 물이 나오고 위에 천장에서 원숭이가 창들 만지면 막 천둥 소리가 막 나오고 깜깜해지고 벼락치는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런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숭이 다섯 마리 넣어놨어요. 그래서 원숭이도 계속 달려들다가 이제 계속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안 만지겠죠. 학습이 돼서 그래서 다섯 마리 다 안 만지고 있어요. 잠잠히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됐어요. 다시 이제 학습이 됐어요. 다섯 마리 다. 그 다음에 한 마리를 빼고 새 원숭이를 한 마리 넣어요. 새 원숭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매달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딱 매달리려고 하면 나머지 네 마리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말려요. 아니 저 누가 한 마리가 건드리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말리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원숭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건드리죠. 말리니까 안 건드리고 원숭이 한 마리 또 빼요. 두 번째 새 원숭이 넣어요. 두 번째 새 원숭이 얘도 또 매달리려고 하겠죠. 그럼 당연히 또 말리겠죠. 근데 아까 원래 들어온 이 새 원숭이 있죠. 얘 같이 말려요. 얘는 천둥 벼락을 본 적은 없지만 같이 말려요. 자, 세 번째 빼면 얘 또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또 모르니까 막 매달려고 하고 원래 있던 두 마리 그리고 원래 새로 들어온 두 마리 같이 말려요.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다섯 마리 다 교체를 한다는 거죠. 이 다섯 마리는 샹들리에 여기 샹들리에 매달릴까 안 매달릴까요? 안 매달리죠. 근데 안 매달리는데 이유를 모르죠. 근데 안 매달려요 어쨌든. 그리고 원숭이를 계속 교체해 나가면 매달릴까 안 매달릴까? 안 매달려요. 이게 신화죠. 신화. 모르지만 믿는 거죠. 경험하고 해본 적도 없고 이 원숭이들한테도 신화가 있듯이 모든 인류 사회의 신화랑 신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죠. 저는 이제 모 대기업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제가 하는 어떤 행동 양식 중에는 나도 이유를 모르면서 하는 행동 양식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얼굴도 못 본 이따가 나가신 분들이 행동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무의식이 내 무의식으로 와서 그 신화를 나도 알게 모르게 행동을 하거든요. 이 문화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모든 인간 집단에는 신화라는 게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신화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의식으로 안다는 거죠. 무의식. 매트릭스 같은 거,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인간들이 이렇게 막 기계로 이렇게 막 기계 숙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뭐 꼽고 이렇게 뭐죠 양육되잖아요. 기계적으로 양육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근데 그 인간들한테 가상 현실을 심어서 기계가 인간의 매트릭스를 모르잖아요. 진짜 현실은 매트릭스인데 그냥 꿈꾸듯이 이 현실이 있는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피어스가 이 알약을 주면서 이 알약 먹으면은 이제 현실을 진짜 현실을 보게 되는데 먹을래 말래 해도 먹잖아요. 먹는 순간 아 이게 매트릭스를 알잖아요. 신화라는 건 아 이게 신화라는 걸 아는 순간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 같은 종교 같은 것도 이제 과학이라든지 어떤 과학적 믿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이거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라 아 이게 신화였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화는 모든 민족한테 다 있어요. 그리스 신화도 있고 구약성서 우리나라도 단군신화가 있잖아요. 호랑이곰 지금 우리가 진짜 실제로 호랑이곰 이야기를 믿나요? 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으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곰이 뭐 이렇게 마늘인가 뭐 쑥인가 그 백일 먹어서 이게 한국인의 어떤 시조다 저는 안 믿어요. 근데 예전에 아마 진짜로 믿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 저게 신화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신화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심지어 신화가 굉장히 비슷하기도 해요. 많은 민족들이 여기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분 이 사람이라고 부르면 이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머니가 누구시죠?
마리아.
예, 네, 어머니가
사라포바. 안녕하세요.
동정녀 마리아가 어머니시고 생일이 언제죠? 이분 언제 태어났다고 저희가 믿고 있나요? 12월 25일이죠. 이분은 어디선가 탈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한 신약성서에 따르면 분노한 헤롯 때문에 이집트를 탈출하잖아요. 제자는 몇 명이에요? 예수? 12명이죠. 부활한 후에 산에서 승천합니다. 신약성서에 따르면.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 네? 아니요.
고르스.
어? 아네? 야, 이성민.
만화를 많이 봤습니다.
호루스. 호루스예요 이분. 자, 이분 어머니가 누구죠? 동정녀 이시스예요. 이분의 어머니도 동정녀예요. 그리고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이집트 신화에. 호루스 신화가 사실 더 먼저 쓰여졌어요. 분노한 타이푼으로부터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호루스 제자 몇 명이었을까요? 12명이신데 어? 이분도 산에서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흡사하죠. 응? 또 그 조셉 캠벨이라는 신화학자는 아동왕 이야기 영국의 아동왕 이야기하고 북아메리카의 인디언의 신화하고 너무 비슷해서 굉장히 놀래요. 그 사람도 연구 중에 아동왕 이야기하고 응? 거의 어떤 전달이 됐을 수가 없잖아요. 영국의 중세시대 때 아동왕 이야기하고 북아메리카 인디언들 그 나바오족의 뭐 옛날 이야기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구조가 같다는 구조가 이야기의 구조가 그만큼 모든 민족한테는 신화가 있고 신화가 굉장히 유사한 점도 있는데 제가 모든 인간 집단은 신화를 만든다고 그랬죠. 기업도 신화를 만들어요. 기업에도 신화라는 게 있어요. 현대그룹의 창업 신화가 뭐죠? 강호도 산골에서 정조 회장님이 소판돈 70원 들고 가출해서 만든 게 현대그룹. 이게 창업 신화예요. 이게 창업 신화라고. 그리고 이 신화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작용하잖아요. 90년대 정조 회장님이 소 몰고 가잖아요. 북한으로 방콕 가서 아산 그룹의 대북 사업을 이 신화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 내시잖아요. 진짜로 신화라는 게 존재했고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지금도 대북 사업에서 현대그룹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소라는 어떤 매개체라는 어떤 신화적인 어떤 걸 활용해서 그게 의식적으로 그러시진 않으셨겠죠. 근데 이분들은 이 무의식적으로 하셨겠죠. 아 이게 우리가 이런 창업신화가 있으니까 이거 사업적으로 활용해서 소 몰고 가자라기보다는 제 판단에는 어떤 감이신 거죠. 감. 또 모든 이 민족에는 신화도 있고 종교적인 의례도 있듯이 기업에도 의례라는 게 있거든요. 현대그룹 정조 회장 유명했던 게 아침 7시 꼭 직원들하고 같이 체조를 했거든요. 꼭.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일요일 아침에 예배 보듯이 성당에서 미사를 보듯이 가만히 보면 모든 집단에는 리추얼, 그러니까 의례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사실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 의식 무의식에. 정지원 회장이 아침 7시에 직원들과 같이 체조를 한다 함으로써 또 소판 돈 70원 갖고 가출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창업했다는 걸 창업 신뢰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창업자나 또는 오너나 나나 직원인 당신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어? 그리고 우리는 이 한국을 이 선진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거다라는 어떤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기업 의식. 어?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떤 누군가가 아 우리는 우리의 비전은 이거야 만들어서 예쁘게 프린트아웃해서 벽에 붙여놓는다고 생긴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창업시나 의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인된다는 거, 각인 이 직원들한테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뢰 이런 것들이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사실 인류학을 기업에 적용시킬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 기업 문화 오디세이라는 책이 있는데 신상원이라는 분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이분은 이런 신화적인 분석을 기업에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재밌는 책이에요.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잠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은 우선 예, 약간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일단 사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2012년 3월에 이게 가로수길이거든요. 이 인앤아웃 버거가,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회사가 있어요. 미국 햄버거인데 팝업 스토어를 가로수길에 잠깐 만들었어요. 하루. 근데 그날 뭐 하루 종일 줄 서고 난리가 나고 뭐 신문에 나고, 저도 기억해요. 이게 뭐 저는 이제 저도 이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앤아웃 버거를 먹어봤거든요. 미국에서 신문 봤을 때 아 나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줄도 길게 섰었고 되게 크게 화제가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인앤아웃이라는 회사를 보면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줄 선 사람들 아마 이 미국에 한번 가서 먹어본 사람들일 텐데 미국 서부 5개 주에서만 사업을 하거든요. 동부에서도 없어요. 인앤아웃 뉴욕에 가면 없어요. 인앤아웃. 왜 서부 5개 주에서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 햄버거라 함은 그 햄버거를 만들 때 인근 지역에서 신선한 재료를 써서 만들어야 그게 햄버거다. 그래서 토마토, 뭐 양상추, 또 심지어 쇠고기 패티도 그 지역에서 나는 걸 쓰거든요. 그 동부를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상추, 토마토는 미국에서 서부에서만 나오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동부를 안 가요. 그러면 이동시키려면 그걸 이제 뭐 냉장해가지고 올려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사업 안 한다. 우리는 우리의 햄버거 사업은 신선한 재료를 통해서 이 맥도날드보다 싸요. 이 햄버거가 저렴하게 버거를 제공하는 게 우리 사업이다라는 강한 소모형 의식이 있어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 확장을 안 해요. 근데 정확하게 대비되는 회사는 맥도날드가 있죠. 맥도날드는 뭐 아, 전 세계 다 가고 우리는 커지는 게 회사의 비전이 커진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햄버거 회사가 되겠다. 저 사실상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뭐 맥도날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확장이 자기들의 목적이고 확장. 인앤아웃은 정확한 소명 의식이 있죠. 반경 200마일 안에 조달할 수 있는 신선한 재료만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 그것도 저렴하게. 그래서 미국에 가면 다들 인앤아웃 버거 한 번씩 먹어보고, 지난번에 팝업스 생겼을 때도 난리가 난 이유가 못 먹으니까 딴 지역에서는.
여담이지만 네. 진출했습니다.
어디로?
텍사스.
네? 텍사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서부로 조금 왔네요.
예, 중부
네.
중부에.
예, 어쨌든 텍사스도 옆이잖아요. 이게 네바다 옆이야. 네바다. 어? 네바다에 한 번도 왔네.
뿌듯하네요. 네.
낯설게 보시네요.
팩트예요, 팩트.
아마 텍사스에서도 이렇게 조달할 수 있으니까 했겠죠. 뉴욕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그 원칙을 깬 건 아니고 그 점포에서 200마일에서 나는 재료 가지고 하겠다. 네. 맥도날드와는 대비가 된다. 근데 맥도날드는 확장 자체가 목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기업이 원래 맨 처음에 생길 때 아마도 맥도날드가 처음에 생겼을 때 그 이 나중에 회사를 키운 사람 이전에 실제로 그 맥도날드를 창업한 사람도 맛있는 햄버거를 공급하겠다가 자기 소명 의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단계에서 그걸 버린 거죠. 어느 단계에서. 근데 인앤아웃처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창업했지만 계속 하는 회사도 있다는 거죠. 소명 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강한 소명 의식이 기업 집단을 만드는데 우선 첫 번째고. 예를 들면 이 예수와 열두 제자도 굉장히 강한 소명의식을 가진 자급자족형 공동체 집단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소명의식을 가진 우리 하느님 나는 메시아고 우리 열두 명 믿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강한 소명의식 그리고 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가 구해야 된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진 자급자족형 공동체였는데 그게 좀 바뀌죠. 어? 회사가 좀 커지면 정복자인 공동체로 이제 성장한다면 이건 무슨 외부와의 교류 정도가 좀 올라간다는 외부와의 교류 정도. 그러니까 이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막 이 신도를 모으기 위해서 막 돌아다닌 그 시절이 정복자인 공동체였을 것 같아요. 이 아까 예수 메타포를 다시 활용하면 그 기업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그 제가 다녔던 경영 컨설팅 회사도 이런 성장 패턴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스마트한 파트너 한 명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맥킨지도 사람 이름이잖아요. 아서디 리툴도 사람 이름인데 내가 내 이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이 컨설팅을 해주거든. 작업자족형 공동체였다가 보스턴 오피스 또 아서디 리툴 보스턴 오피스 또 맥킨지는 시카고에 있었는데 정복자 공동체 조금 변하거든요. 다른 파트너를 좀 영입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강한 소명의식 공유하죠. 아서디 리틀은 R&D를 아웃소싱을 하는 게 훨씬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우수한 화학 능력이 있어 화학적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제공하겠다. 이게 아서디 리틀의 소명의식이었고 맥킨지도 맥킨지 나름대로 소명의식이 있었겠죠.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이렇게 또는 이 뭐 유럽으로 조금씩 소명의식을 공유하는 파트너들을 영입해서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거 그게 정복장 공동체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체계적 경영이라는 이 디멘션이 조금 더 이 생기면 기업가용 회사로 이제 변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카톨릭이 처음에 예수와 열두 제자에서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교황, 추기경, 신부, 수도사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전도 완성이 되고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뭐 어떤 잘못 저지면 고백성사하고 어떻게 순례를 가야 돼. 이런 모든 게 시스템이 들어온다. 시스템. 체계적 경영 전까지는 이신점심의 경영, 이신점심.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 뭘 원하는 건지 아는 거죠. 얘기를 안 해도 같이 움직이다가 정복장 공동체로 갔다가 좀 더 커지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업과 회사로 간다. 이런 단계들을 많은 기업들이 거쳐왔다. 기업과 회사로 간 경우가 컨설팅 회사인 경우도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 예를 들면 엑센추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커가다가 이 단계로 넘어갔죠. 엑센추어 같은 경우는 기업과 회사 형태로 넘어갔죠. 근데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여기서 좀 더 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학자형 회사로 쇠락한다라는 말이죠. 학자형이라는 말은 이제 막스 베버가 이런 이 분석을 처음에 할 때 이 서구의 이 산업혁명 이후의 발전은 이런 상인들이 주도한 발전이고 아시아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교 경전을 공부한 학자들이 이 경영하는 이 중국을 보면서 그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이제 학자형 집단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유교 경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경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따온 말인 것 같은데 약간 좀 미스리딩 하긴 하지만 학자형이라는 게 좋은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런 집단의 대표적인 유형이 공무원 집단이에요. 공무원.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뭔가 이렇게 외부와의 교류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런 니즈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회사가 움직이고 왜냐면 우리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다고.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어느 단계에 가버리면 사람들이 안 나가기 시작하고 뭐 너무 오래된 사람들 2, 30년 다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존재 외부와의 교류가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존재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데 우리가 가면은 뭐 서류 없다고 나한테 뭐 다시 떼오라 그러잖아요. 어? 내 상식으로 없어도 되는 서류인데 어? 그 내가 나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아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접수가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스템은 있는데 자기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 외부와의 교류가 약간 약해지면서 어? 그런 형태를 띄어가게 된다. 물론 소명의식은 남아 있지만.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소명의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인앤아웃 맥도날드가 맨 처음에는 인앤아웃 같았는데 무조건 확장하는 거죠. 무조건. 사실 맥도날드의 이 햄버거 퀄리티는 인앤아웃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약간 더 비싸요. 사실은 맥도날드가 실제로. 그걸 이제 자기 이제 기업 경영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사람들한테 맛있는 햄버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업이 되고 싶은 거죠. 그걸 이제 역사학에서 제국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제국주의. 제국주의가 라는 단어가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서 이게 약간 상투어처럼 됐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이 무목적한 확장이거든요. 무목적한 확장. 그냥 확장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존재 목적이에요. 약간 동호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확장하는데 어? 아니 더 나은 서비스를 내가 주려고 확장하는 게 아니라 확장 자체가 내 존재 목적이 되는 게 제국주의인데 사실은 맥도날드가 이제 어느 단계부터는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애플도 이제 스티브 잡스가 쫓겨난 이후에 존 스컬리가 오잖아요. 펩시에서 와서 뭐 여러 전 뭐 퍼스널 컴퓨터도 막 수십 종을 만들고 PDA도 실패하고 막 이게 다각적으로 하는데 실패했죠. 제국주의로 간 거죠. 그러니까 펩시라는 제국주의 문화에 있었던 경영자가 애플에 와서 제국주의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려다가 실패해서 회사가 망가지고 다시 스티브 잡스가 왔는데 스티브 잡스는 아시다시피 스티브 워즈니악과 자급자족형 공동체, 정복적인 공동체까지 만들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다시 회사를 돌려놓죠. 제국주의에서 최소한 기업가용 회사를 돌려놓죠. 스티브 잡스가 제품 수를 다 줄이고 우리 회사의 철학에 맞는 제품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다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경영 철학을 도입을 해서 돌려놓 소명의식을 다시 강화시켰죠. 왕이 귀환하면서 애플의 경우에. 또 우리 삼성의 경우에 90년대 중반에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뭐 광고에 그 당시에 80년대 광고에 뭐 삼성은 앞으로 초인류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그 자체가 사실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떤 회사가 되겠다. 애플처럼 우수한 컴퓨터를 모든 사람한테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뭐예요? 초인류 기업이 되겠다.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가지고 없어요. 그냥 뭐든지 초인류가 되겠다.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초인류가 되겠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업이 되겠다. 제국주의를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켰죠. 삼성이라는 그룹에. 그리고 넘어갔죠. 이렇게 제국주의 시스템을 실제로. 그리고 뭐 LG그룹도 마찬가지죠. LG그룹도 LG화학, LG텔레콤 뭐 실패했지만 LG반도체 무조건 다 나가면서 제국주의. 그 당시에 우리가 문어밭이 확장이라고 불렀던 게 사실은 이 GE라든지 이런 미국의 제국주의 시스템의 어떤 이 경영 방침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국에 도입을 했는데 성공한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거 우리가 말한 제국주의 시스템이고 아까 제가 인앤아웃 맥도날드 얘기한 이유는 이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공격적인 질문을 해요. 아 기업은 원래 성장의 목적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성민 같은 사람은 이윤이 목적 아니냐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명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내가 인앤아웃 얘기를 한 이유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꼭 그럴 필요는 없. 아니, 제국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제국주의 기업이 몇 개 필요해요. 근데 모든 햄버거 회사가 맥도날드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인앤아웃 같은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경영자도 있고 그런 회사에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물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점이 단점도 있죠. 고용을 많이 할 수 없다던가 성장이 뭐 인앤아웃 같은 경우 맥도날드에 비하면 뭐 이게 엄청나게 성장이 이렇게 아마 그래프를 그리면 막 이럴 거예요. 그게 나쁜 회사냐 그럼 인앤아웃이.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 반나절 팝업스토어를 열었는데 막 뭐 몇 전날부터 줄 서고 좋은 회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제국주의 시스템이 최선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가질 필요가 되지 않았냐. 꼭 제국주의 모든 회사가 비제국주의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 어? 아닌 회사도 있고 그런 경영 철학도 있을 수 있다. 또는 기업가용 회사로 충분히 성공한 회사한테 제국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망하는 경우도 있다. 응? 좋은 컨설팅 회사가 시스템 회사에 인수돼서 굉장히 브랜드네임 잃은 경우도 있거든요.
응? 모니터?
불행하게도 강한 소멸의식을 가지고 이런 이 직원들과 이신전심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시스템 회사가 하드웨어 회사가 와서 야 니네 무슨 회사 경영을 이따위로 해 어? KPI 넣고 말이야 어? 어? 무슨 뭐 이윤을 다 같이 나눠가지고 막 해서 막 하면 나가죠 사람들이 꼭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물론 이건희 회장님처럼 아 내가 회사를 한번 초일류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바꾸시는 훌륭한 선택이셨죠 그리고 성공하셨고요 근데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건 이 기업가용 이런 강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유형에서 제국주의 넘어갈 때는 이 실패할 수도 있고 무리하게 제국주의 시스템을 도입해서는 특히 소명의식 굉장히 강했던 사람 우수한 인재들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이 시사점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 제국주의 시스템이 외부의 교류 정도가 떨어지면 전체주의 회사가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또 왜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제국주의라면 무조건 이 확장 뭐 성장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국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건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삼성도 마찬가지. 우리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얘기를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S급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엄청나게 연봉을 주면서 미국에서 인재들도 많이 들어서 돈을 많이 주는데 어느 순간 그게 성장이 정체되는 순간 이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은 나가게 돼 있고. 다른 데 가겠죠. 다른 돈, 더 돈을 많이 주는 대로.
롯데는 어디 있죠, 롯데? 돈도 별로 안 주는 걸로 보고 있는데.
조용히 하시고요.
아니, 롯데 되게 궁금해서 그렇죠. 학자형에 나가서.
제가 보면 이거고요. 이거고.
돈을 많이 줘야지 운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조용히 하시고요. 세력하게 되면 전체주의 회사 이게 전체주의 회사는 뭐냐면 아까 돈을 못 주잖아요. 일부 우선 인재가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경영하냐면 공포로 가요. 공포주의. 주의가 딱 그래. 그 주의. 그리고 까르푸라는 한국에서 들어왔다 망원해서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이제 노조 갈등이라든지 공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주면 그 다음에는 공포예요. 이 학자형 회사는 안정감이죠. 안정감. 오래 다닐 수 있고 다 우리는 한 식구고 어? 죽을 때까지. 근데 제국주의에서 세력하는 회사는 약간 공포 정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국가의 발전 단계, 뭐 인류학적인 설명도 그렇고 실제로 기업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이 노조 갈등을 겪기 시작. 제국주의 하다 실패한 회사는 또 노조 갈등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인류학적인 설명을 기업에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가 있다라는. 제 생각이 아니라 이 훌륭하신 기업 문화 오디세이라는 책을 쓴 신상원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이 책을. 이 책에 또 막 추천도서 뒤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추를 드리고 잘 읽어보세요.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었고요. 이 문화 인류학이 어떤 이문학이 기업에 어떤 이 도움을 주는지 처음에 낯설게 보기, 그다음에 기업을 신화라든지 어떤 의례라든지 어떤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진화 관점을. 세 번째는 이제 소비자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저 녹음 시작 전인지 녹음하고 나서 말씀드린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 얘기부터 먼저 하죠. 자동차 이 자동차 아시죠? PT 크루저라고 크라이슬러에서 나온 자동차고 디자인이 예뻐서 되게 히트 쳤죠. 90년대인가? 그때 2000년대인가? 그때 굉장히 그 잘 많이 팔렸고요. 미국에서. 한국에도 이제 판 걸로 알고 있는데 이 PT 크루저가 크라이슬러가 만든 자동차인데 PT 크루저를 내기 직전에 크라이슬러가 그 벤츠하고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경영진이 이제 독일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PT 크루저를 초기 출시하기 이전에 이 경영진은 아, 이 자동차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멕시코에다가 라인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가져왔어요.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근데 이게 몇 대 팔아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화제가 되면서 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어떤 수요 예측을 실패를 한 거죠. 미국 내 라인을 이전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이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자동차 사업을 몇십 년을 했는데 왜 수요 예측에 실패했지? 그래서 분석을 이제 심리학자한테 맡겼거든요. 근데 독일인들한테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막 최면 걸어서 독일인들의 무의식 속에 자동차란 무엇인가, 자동차는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가, 무의식 속에 조사를 해보면 독일인들은 엔진, 이동수단, 이게 퍼포먼스 위주로 이렇게 많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한테 이렇게 막 앉혀놓고 막 최면 걸어가지고 막 자동차 하면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
가오.
아 그건 가오. 한국인인 것 같아요. 가오는. 가오는 한국인.
짐 싣는 곳. 어?
아니 그건 아니에요. 미국인들
생활공간.
미국 생활공간 아니에요. 미국인들은 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미국인 자동차라고 하면. 어? 미국인들한테 자동차는 뭐죠?
생활이요.
아 아니에요.
미국도 이동수단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 사례에서 심리학자들이. 미국은 자유 일탈이래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일탈?
일탈이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운전면허 받아야 성인이 되고 그래야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고 이게 자유, 모험 뭐 이런 거래요 주로. 그러니까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게 이 주류가. PT 크루저를 보면 이 디자인이 약간 30년대 갱 스타일의 이제 자동차 모양이 앞에 그러니까 약간 알파코네 시절, 알카포네 시절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그래서 약간 좀 갱스러운 게 앞에 그릴이 이 자동차 보면 다시 보여드리면 그리고 약간 그 이 시카고 갱 누아르 영화를 보면 막 이 까만색 뭐 이런 그걸 연상을 시키면서 이게 디자이너가 그걸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딱 이렇게 터치가 된 거죠. 아 저게 굉장히 이게 뭔가 일탈 그러니까 이렇게 갱의 어떤 자유로움 어떤 불법스러움 뭐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엄청나게 히트를 친 거다 미국인들한테. 근데 그걸 독일인들은 캐치 못한 거다. 응? 독일 경영진은 디자인과 어떤 차의 퍼포먼스 별로 안 좋고 디자인 하나만 좋은 차인데 그러니까 저게 히트시킨 모르는 거죠. 이 알 수가 없는 차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다는 거죠. 미국하고 일본인이 아니 미국하고 독일인이.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의 어떤 이런 건 데이터로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종이 주면서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저거 세 가지 저거 이런 걸로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 문화 인류학자 심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그 또 한 가지 사례가 우리 그 스마트홈이라고 들어봤어요? 스마트홈? 우리 스마트홈 프로젝트 했잖아.
우리가 했어?
2000 했잖아. 2000
잘 기억이 안 나.
신상구가 했잖아. 2000 그 아, 2006년. 안 파트너가 제안서 쓰고 그 했잖아 이거.
기억 안 나.
유는 딴 데 있었어.
아 그래? 그럼 당연히 오르지.
딴 프로젝트 하고 있어. 딴 프로젝트. 예전에 스마트홈 이런 스마트홈 그 2000년에 막 인터넷이 막 이게 버블 인터넷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아 이 다음에는 인터넷이 냉장고에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뭐 우유가 떨어지면 뭐가 바로 냉장고에 메일이 와서 거기서 막 터치 스크린으로 막 주문하고 막 뭐 이런 얘기 막 10년 전부터 했거든요. 15년 전부터. 그래서 LG전자, 삼성전자 막 스마트홈에서 막 냉장고에다가 인터넷 연결시켜야 된다. 앞에다 터치스크린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보면은 주부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디예요? 부엌. 그 냉장고 자체는 거의 뭐 인터페이스다. 그 냉장고에다 인터넷 연결시킨다면 거의 터치스크린 붙여야 된다. 앞으로 10년은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뭔가 뭘 넣으면 자동으로 사과랑 뭘 넣으면 자동으로 요리되고 막 이런 스마트홈 버블이 있었어요. 15년 전에. 근데 아무도 성공 못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무도 냉장고에다 인터넷 연결된 상품 지금 없어요. 주류로는.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모르는. 근데 없어요. 응? 없는 이유가
찾아봐야지.
내가 아는 한 있을 수 있겠지. 좀 검색해서 공격하는 것 좀 하지 마. 정정당당하게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 스마트홈 사업이 실패했을까? 요리란 무엇인가? 그걸 캐치를 못했다는 거죠. 요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스마트홈 15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2015년, 2000년부터 우리 그렇게 했었는데 2015년 2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우리는 저 삼시세끼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서진이 시골에서 하루 종일 요리하는 걸 멍하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기 프로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홈을 디자인한 엔지니어들은 요리를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주부들은 부엌에 있는 시간을 줄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빨리 뭐 자동 주문하고 뭐 냉장고가 알아서 다 한 다음에 자기는 거실 가서 애들하고 놀고 싶어 한다. 어? 근데 실제로 인간은 요리를 즐기고 내가 바빠서 못할 뿐이지 내가 바빠서 못하면 남이 하는 거라도 본다는 거죠. 어? 삼시세끼에서 이서진 요리하는 거 보거든요. 아무 내용이 없어. 이게 저도 한 두 번인가 봤는데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막 요리하는 게 다예요. 그게 프로의 다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영서랑 강아지 왔다 갔다 하고. 어? 근데 재밌어요. 어? 네, 장원님이 오셨습니다. 네. 근데 재밌다고. 재밌는 이유는 물론 그 누구지 그 나 무슨 PD죠? 그 아 나영석 PD님이 그 거기 무슨 뭐 말도 막 나오고 재밌게 하지만 이서진이 또 잘생겨서 이지만 이건 제 주장이에요. 제 주장인데 그 제가 맨날 무슨 뭐 몇십만 년 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정주 생활을 시작한 거 5천 년밖에 안 되는데 오스탈로피테쿠스랑 분화된 400만 년 전부터 499만 5천 년 동안 우리 수렵 채집을 했다는 거죠. 그 우리 DNA에 각인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이 음식을 여기저기 가져와서 사냥도 하고 이렇게 해먹는데 우리 시간의 대부분을 썼기 때문에 그걸 못하면 남이 하는 거라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는 우리가 원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리는 노동이 아니라 요리를 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고 남이 요리하는 게 사실 재밌고 하는 걸 보는 게. 그래서 요즘에 이런 프로 많잖아요. 뭐 삼시세끼뿐만 아니라 종편에서 뭐 무슨 뭐 냉장고를 부탁해?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냉장고를 뭐 열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만드는 걸 멍하니 보고 있어요. 우리가 또 어? 뭔가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데이터로는 우리 나한테 만약에 설문지에다가 요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니오라고 아마 쓸 거예요. 근데 나도 삼시세끼를 보고 어? 요리 프로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화 인류학적으로 사람들을 관찰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다른 게 스마트홈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삼시세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죠. 진짜로 사람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
또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알았어. 항상 알았어, 항상. 어?
아니, 저는 그럼 빨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요리 얘기한 건데. 아니,
평생 빨래를 해오는 DNA. 아,
빨래는 싫어해. 어. 빨래는 왜냐면 인간은 옷을 입은 시간은 5천 년밖에 안 돼. 어? 어? 499만 5천 년 동안 우리는 빨래 안 했어. 우리 빨래는 DNA 없어. 그래서 세탁기는 잘 되는 거야.
어? 어? 저희 집사람은 주말 되면 외식하자고.
네. 저는 스마트홈은 구현이 잘 안 돼서 예전에 우리 블랙잭 쓸 때 스마트폰 잘 안 쓴 것처럼 아직 진 제대로 된 아이폰 같은 아, 또는, 스마트홈이 안 와서 그런 거겠죠.
또는 어떤 요리 즐거움을 주는 뭔가를 주든가 이렇게 시간 없애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 모르겠으니까 뭐 저도 뭐 안 해봤으니까 내가 스마트홈을 성공하고 나서야 뭐 우리가 이렇게 논쟁이 되는데 네. 나도 뭐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나의 이론이죠. 저의 가설은 네. 요리 욕구가 있다는 거죠. 요리 욕구가 있고. 그 무조건 요리는 노동이라는 관점을 약간 좀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 바꿔서 봐야 된다. 그래서 좀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응? 이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좀 가설이에요, 제. 그냥 제 그냥 저의 그냥 이 개인의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또 레고 물러나시니 뭐.
레고 얘기해서 레고 그 뭐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훌륭한 회사죠, 레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훌륭한 회사인데 아, 이분 이 파트너하고 요즘에 또 제가 막 이메일도 주고 막 이러거든요. 워낙 제가 감명받아서 이 책에 레고 이야기가 있는데 레고가 블럭이잖아요. 블럭 아시다시피 블럭 왕군데 90년대 엄청나게 그 위기에 처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90년대 퍼스널 게임이나 그 퍼스널 PC가 나오면서 PC 게임 뭐 인터넷 뭐 닌텐도 뭐 엄청나게 게임들이 많이 나오면서 레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 레고에서 아 이걸 어떻게 턴어라운드를 어떻게 시켜야 되지? 굉장히 매출도 떨어지고 이익도 막 감소하고 처음에 맥킨지 출신 이 CEO가 왔어요. 맥킨지 출신 CEO가 와서 맥킨지 출신 CEO가 던진 질문은 매출과 수익이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또는 이와 비슷한 질문 아이들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합니까? 어? 그런 장난감 우리 팔아야 됩니다. 이게 게임입니까? 이제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디지털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블록은 영원히 끝입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무엇입니까? 또는 매출과 수익 어떻게 증대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뭐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게임 뭐 PC 뭐 소프트웨어 해봐도 다 실패해요. 근데 그 인문학 기반 컨설팅을 하는 사람을 철학을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드려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요. 그 사람은 이 마두스 베르그라는 라스무센이라는 그 원래 유럽 출신 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놀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바꿔요. 아이들에게 놀이란 과연 뭐냐? 놀이란 게 뭐냐? 왜 애들은 노냐?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건 또 문화인류학자들이 또 전 세계 막 모든 국가에서 수십 명 아이들을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해요. 그래서 정성적인 분석을 해요. 정성적인 분석을 해서 놀이란 네 가지다. 첫 번째,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평소에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모로부터 약간 부모가 모르는 무언 어떤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언더 더 레이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뭐 얘기를 하면 나랑 사촌들이랑 뭘 가지고 막 놀면 거기 우리끼리 뭔가 이렇게 이 인형들이 어떤 이 캐릭터가 생기면서 스토리를 만드는데 어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 나하고 사촌하고 막 놀면서 언더 더 레이더. 그러니까 어른들 맨날 공부하라고 막 그러니까 그걸 약간 이제 언더 더 레이더라는 그런 이 레이더 밑에서 뭔가를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고 하이어라키 이건 뭐냐면 아이들 세계에서도 어떤 놀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이 서열이 막 우리 왜 구슬치기, 딱지 많은 사람이 장땡이잖아 우리 어렸을 때 구슬치기 서열이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빠져든다는 거지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그리고 뭐 요즘 애들도 뭔가 이렇게 뭐 카드 뭔가 있으면 많은 게 뭐 이 위고 적은 애들이 낮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도 잘 타는 애가 그 동네에서 짱이고 못 타는 애는 아이들끼리도 하이어라키가 있다는 거죠. 그 하이어라키에 또 연결돼서 마스터리. 그러니까 어떤 걸 이렇게 마스터하는 걸 되게 아이들은 원해요. 그러니까 이 오락이 이제 PC 게임에도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죠. 아 내가 우리 어렸을 때 막 무슨 갤럭시 뭘 깼어. 뭐 영웅이잖아요. 그 반에서는 어떤 단계를 이렇게 넘었으면 마스터리. 그러니까 그 마스터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상당히 강한 욕구가 있고 소셜 플레이에서 같이 논다 애들은.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 사실 아이들은 어려운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디지털 게임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레고는 다시 블록 게임으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블록 게임의 위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6세용, 10세용, 12세용 그래서 막 굉장히 어려운 게임도 만들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며칠에 걸쳐서 완성할 수 있는 블록을 다시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턴어라운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이 애들 또는 부모들한테 아이들은 뭘 좋아합니까? 아 우리 애들 PC 게임 좋아하지. 이 그런 설문조사로 나올 수 없는 결과를 문화 인류학적인 참여적 관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저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룹의 유통 사업이 연관된 사업이거든요. 제가 하는 사업도 결국엔 그 유통 사업을 통해서 파니까. 근데 고객들에게 쇼핑이란 무엇인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문화인류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우리 원래 직원들하고 같이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검증한 바도 없고 관찰할 수도 그런 시간도 없고 하지만 이와 비슷한 어떤 가설을 그냥 가설을 한번 만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가설을 그냥 던졌죠. 그래서 저는 고객들에게 쇼핑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저는 아까 레고랑 비슷한 얘기를 하자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품은 목적 구매 상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랑 와이프의 대화가 이제 마트랑 연관, 롯데 마트랑 연관된 데나 이런데, 야 다음 주에 우리 딸 생일이니까 불고기 해야지 불고기 한번 사러 가자. 아 롯데 마트 한번 가야 돼. 이런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맞추고 가게 만드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거는 먹는 거예요. 라면 사러 안 가요. 나랑 와이프랑 야 라면 사러 토요일 날 코스트코 가자. 이런 얘기 안 해요. 코스트코 가서 갈비찜 냉동 갈비찜 사서 저 장모님이랑 같이 먹자 이런 얘기를 이상하게 나랑 와이프랑 대화를 생각해보면 그로서리 고기류 생선 야채가 나를 마트로 이끌지 절대 나는 물이나 라면을 사러 안 가요. 근데 분명히 사요. 가면은 라면과 물을 사요. 근데 머릿속에 그게 목적이 안 된다는 거지 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문화인류학자랑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가 파생구매 상품이 아까 얘기한 라면 물이에요. 가면 라면 물을 집어요. 이렇게 같이 내가 딱 가서 그 불고기 값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밀고 지나가다가 라면도 집고 아 라면 신은 라면 떨어졌네? 그러니까 견물생심하는 보면서 이것 때문에 안 왔지만 내가 집는다고 그리고 물도 집고 사실 유통사업은 여기서 돈을 남기거든요 여기서 파생구매 상품에서 대부분의 파생구매 상품이 가공식품이에요 초코파이 사람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지나가다가 초코파이가 있으면 아 희원이 초코파이 먹을래? 이렇게 집는다는 거죠 돈을 여기서 남겨요 보통은 그리고 가면은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흥미라고 거기 롯데마트나 이마트 가면 꼭 애완 코너가 있거든요 또는 수산물 코너에 이렇게 뭐 생선들 이렇게 살아있는 수족관이 있어요 수족관이라는 데 그걸 넣어놓은 거죠 그럼 우리 딸하고 나하고 꼭 쳐다봐요 꼭 이게 뭐 토끼라든지 거기 보면 햄스터 이렇게 나는 15년 동안 한번 산 적이 없어요 결혼한 지 이제 14년 됐는데 한 번도 햄스터를 사본 적이 없는데 내가 보낸 시간의 상당 부분은 그 애완동물 코너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갔거든요 근데 애완동물 코너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자파 코너가 될 수도 있고 머리핀이라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통사 입장에서는 절대 돈도 되지 않고 이렇게 목적도 안 되고 파생구매도 안 되지만 이 그 공간 자체를 흥미롭게 만드는 코너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저의 그냥 가설이에요 저는 그래서 상품은 고기 입장에서 세 가지다 내가 거기 가는 이유 목적 상품 가서 견물생심해서 사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맞추는 돈을 버는 파생구매 상품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또 이게 되게 흥미가 떨어져요 없다고 내가 컴플레인을 안 하겠죠 왜 애완동물 코너 없앴어 라고 의식을 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없어진다면 아마 안 갈 거예요 왜냐면 내 느낌상으로 몇 번 가다 보면 이게 재미가 없겠죠 아마도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다는 거지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근데 그래서 소고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소고기는 그 자체로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소고기를 사갔는데 한번 실망하면 그 고기가 몇 년 동안 안 온다 몇 년 동안 안 오거든요 소고기를 우리 이번에 설날이어서 산적을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고민해서 가요 갔는데 사면 모든 식구들이 아이고 올해는 고기가 좀 딱하네요 뻣뻣하네요 아마 몇 년 안 갈 거예요 거기를 몇 년 안 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걸 돈 벌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목적 구매 상품이 되는 건 퀄리티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사업하고 연결된 거지 제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하자 그게 이제 클릭이 돼서 제가 생고생을 시작한 거죠 작년에 그 10개월을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근데 제 가설이었어요 그냥 가설이고 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데 검증도 안 됐고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이 예산이 있다면 문화유학자를 한 10명 고용해가지고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사람들한테 쇼핑이란 진짜 뭐냐 이건 아마 한국 얘기일 거예요 제가 한 얘기 나와 와이프의 얘기니까 근데 중국인에게 쇼핑의 의미는 다를 거거든요 자동차가 미국인과 독일을 다르듯이 아마도 그래서 중국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다 실패한 거 아닐까 아마도 그래서 까르푸가 한국에서 실패하고 월마트가 한국에서 실패하지 않았을까 경영진들이 의식을 가지고 하진 않았지만 쇼핑 의미가 다른 거예요 쇼핑 의미가 월마트에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쇼핑이란 그 프레임과 한국인의 프레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월마트 실패했고 유통사업은 해외 나가서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꼭 우리나라 회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국, 독일, 프랑스도 1, 2등은 영국 유통회사고 테스코는 영국이 영국에서 1등하고 까르푸는 프랑스에서 1등하고 까르푸가 영국에서 맥을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사람들과 간에도 아마 다르다는 거죠 이 쇼핑의 이 문화 유학적 개념이 그게 제 그냥 가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스타디를 해보면 굉장히 이게 아마 재밌는 그리고 왜 쇼핑은 왜 유통사업은 글로벌이 약했을까 유일한 예외가 코스트코인데 생각을 해보면 다시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수십만 년 얘기인데 인류는 499만 5천 년 동안 수렵 채집을 해왔기 때문에 쇼핑은 수렵 채집 활동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집어오는 거잖아 이렇게 가서 집어오고 뭔가 이렇게 DNA에 문화적으로 각인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민족 간에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품은 애플은 어느 나라 가도 성공하지만 유통사업은 바로 옆 나라도 실패하거든요 일본 유통회사가 우리나라 못하잖아요 이 의미 있는 사업 못하잖아요 일본 유통회사가 우리나라 회사가 일본 유통회사가 일본 가서 성공한 적도 없고 이마트도 그렇게 중국 하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아마도 쇼핑 수렵 채집 활동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백만 년 동안 그래서 더 무언가 이 심리적이고 무의식적인 무언가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가설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가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엄청나게 예산이 많다면 전 세계 그 한번 민족 간에 쇼핑이란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그걸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 월마트에 팔면은 엄청나게 그 큰 프로젝트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 어?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죠. 낯설게 보게 해준다. 기업을 문화인류학적으로 신화, 이렇게 기업인류학이라는 걸 한번 정의시켜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소비자를 약간 이 문화인류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다.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근데 근데 이 인문학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게 얼음이 녹으면 이 말을 한 말을 이제 채워보면 얼음이 녹으면 내자. 얼음이 녹으면 뭐죠? 아,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알고 있었구나. 네. 아, 좀 보통 얘기를 하냐 그냥 막. 아, 유명한 얘기예요. 네. 그 공학적 사고 방식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예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근데 이 인문학적인 이 사고 방식은 봄이 온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님이 아,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라는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하셨대요. 멋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했는데, 예,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이고요. 예, 오늘 뭐 더 이 그 전화해서 조금 늦는다고 그 오늘 저 예약했거든요. 그 전집 막걸리집 예약을 했고요. 교동 전선생. 근데 녹음 마치기 전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오신 분들도 좀 이렇게 말씀도 좀 하시고 이렇게 뭐 의견이나 뭐 오늘 어떻다 뭐 김재현님 뭐 하신 한 말씀.
아, 네. 재밌었습니다.
설렁하잖아요. 네. 우리 저
재밌었고요.
네. 봄이 와야 될 텐데요.
아, 2월이니까 봄이 오겠죠 이제. 네. 어. 아, 오늘 어땠어요 진짜? 네. 저희 첫 공개 방송, 첫 공개 녹음. 네. 첫
공개 사계절 녹음인데. 사계절 타이어로 바뀌어야 네. 되는데.
이거 가지고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산행 강의도 해야 되는데. 아~ 그 이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슬라이드 빼야 될 것 같아. 어? 그치? 마지막에.
또 없다.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 어. 이 유명한 얘기?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공부하면서. 네. 네, 그 사실 이제 15분 모신다고 했는데 솔직히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신청하시고 5분 오실 것 같아서 뒤풀이 5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쓴 거였거든요 페북에. 근데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제 막 뒤풀이 원하셔서 좀 저희를 저희가 무슨 뭐 이렇게 뭐 이 술값 얘기처럼 그건 아니었고요. 그 진행상의 차질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계속 이 뭐 한 달에 한두 번, 예, 주기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올릴 거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항상 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희한테 무슨 뭐 어떤 무슨 뭐 후원 계좌에 돈을 보내실 필요는 없지만 페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게 저는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단 한 분이라도 전 다 기억해요. 그 몇 개 멘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고 굉장히 힘이 돼요. 아, 어디선가 누구는 이렇게 느끼셨구나. 굉장히 힘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페이스북이나 우리 비즈스타 블로그에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가끔 이런 모임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얼굴 보면서도 얘기도 하고 네. 네. 얼굴 뵈니까 예 말씀하시죠. 네.
항상 이런 모임 하면 네. 마지막에 질문할 거 질문 안 하시길래 네. 제가 용기내서 일전에 연초에 한번 번개 모임 나갔었는데
예. 그때 오셨죠.
심 실장님께서 네. 책을 네. 보는 습관이나 네. 한 달에 한 30권씩 구매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고도 이제 어떤 방송을 하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책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네. 관련 있는 책을 몇 권 딱 집어가지고 같이 네. 읽으면서 뭔가를 네. 만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 발표 들으면서 그거는 그런 그 연습하는 부분이 책 네. 보는 습관뿐만이 아니라 네. 뭐 출근을 가거나 뭐 다른 사물을 보거나 네. 할 때 항상 그런 게 다 커넥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수업 들으면서 처음엔 솔직히 약간 좀 지루한 면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지루 가면서 계속 되게 재밌어가지고
아, 처음에 지루했어요?
네, 약간 지루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 발표하시면서 할 때 계속 예. 에버노트에 계속 적었거든요.
아, 예.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되게
예, 예.
들으면서 되게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 이런 예. 부분들이요? 이런 거? 아, 여기까지 지루했네?
예.
여기는?
여기도 좀 지루했죠.
아, 이 얘기 왜 하나? 막 이랬겠네?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
중간도 약간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워낙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들었으나
네.
이제 사내 강연 하신다고
네.
하시네.
네, 여기서부터 재밌었겠네, 여기서부터.
예.
네. 앞부분을 좀 줄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아, 좋은 의견이세요. 네. 네. 아, 그리고 또 시간을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저는 1시간 생각했는데 지금 9시 5분이니까
거의 뭐 오늘은 우상무님이 별로 네. 말씀 없어서 별로 좀 재미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있겠네.
오늘 저도 듣는 모드로 그냥 오기로 했습니다. 별로 저는
아, 왜냐면 이렇게 모여서 막 이렇게 시나리오 짜고 이러려고 했는데 도저히 모일 시간이 없어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에도 편집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저 우리 가족의 생계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그 회사 이름을 막 언급하고 그러면 빼야 돼.
아, 몰랐어요 저. 거기 다니실지.
예, 뭐 다른 뭐 더 말씀하실. 아, 예.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이런 강연 많이 들었어요.
예, 예.
그걸 들어보고 느낀 거는 여기 이제 나중에 하실 때 좀 애드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이 인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들으면 네. 공감은 되죠.
네.
인간이기 때문에 인문학이니까.
네.
근데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행동하지 못하고 보기 전에.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회사에서 뭐 전략으로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교육을 시켜주시면 그분들이 수동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네.
능동적으로 본인들 아마 못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랬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인문학을 그래서 공부를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들으면은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그 행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어떤
예.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문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저도 사실 기업한테 진짜 실질적인 시사점은 인테리어처럼 약간 심리학이나 문화유학자들 고용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역량을 활용하는 게 아닐까. 직원들이 공부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 그 어떤 매개자는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죠. 매개자. 사실 제가 그걸 하고 싶은데 매개자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그게 뭐 어느 대기업에 20-30명의 심리학자, 문학자 모아놓고 글로벌이 어느 정도 진행된 기업.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걸로.
예, 네, 미국에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유통기업들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들 유통 얘기한 게 수렵 채집 활동을 하면서 각인된 뭔가가 무식이 있을 거고 그게 모르겠어. 뭐 그게 얼마짜든 뭐 우리 제가 있는 회사도 이제 이 다른 이 아시아 국가에 유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좀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뭐 저는 시사점을 생각을 했고요. 뭐 공부해서 한다기보다는 뭐 실제 또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런 말씀들. 근데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렇게 좋은 말씀이신 건 이렇게 어떤 뭐라고 표현할 그 실제로 그냥 액션 리스트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자기가 이걸
네.
그 체험하지 못했으면은
네.
자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너무 강의가 좋았다고 느끼지만 아까 이제 뭐 이제 설문지 돌리면은
네.
답이 다를 수 있다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너무 강의 좋았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 아시잖아요. 나가면은
잊어버리죠.
너무 좋았어. 근데 본인이 그걸 행동하지 않는
네. 맞습니다.
되풀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 모든 강의에 그 모든 강의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부끄럽네요.
예, 혹시 뭐 더 아직 시간 많으니까 더 뭐 더 이렇게 이 에피소드에 본인의 음성을 남기시기 싶으신 분은
그리고 아까
예, 예.
강의 주제 보고 굉장히 생각해봤거든요.
예.
심플한 것 같은 되게 좀 어려운 주제라서
네.
고민해봤었는데 예전에 한 심리학의 그 팟캐스트 강연하다가 그 회사에서 뭐 강연할 때 그 신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강연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동거사다 봤지만 자기는 진심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예.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의료기 중이니까
네.
교수님이랑 저녁을 먹고 있다가 그 교수님이 야망도 있고 되게 똑똑하고 뭐 발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NBA 갔으면 되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교수님이 NBA 갔으면 되게 성공하셨을 것 같다고 말하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 NBA 같은 거를 가도 좋지만 자기한국에 어떤 걸 사업을 성공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성공하고 싶으면 진심이나 정성이 필요한 것 같다고 그냥 스킬이나 그런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되게 심플하다고 그래서 인문학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떤 방향을 보거나 액션리스트를 주거나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지만 자기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모티베이션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학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이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첫 직장 컨설팅 회사였기 때문에 뭐 맨날 무슨 이슈 어널리시스 뭐 해서 막 그 뭐 이슈 트리 뭐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그 생활 한 제가 10년 넘게 했는데 항상 느낀 게 공허함. 그 저는 레고 사례를 딱 읽었을 때 저는 너무 클릭이 된 게 아이들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가. 그게 핵심 질문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막 이슈 트리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하고 나면 공허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저의 모티베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이거 받으니까 또 프로젝트 끝내야 되니까 하는 거죠. 하고 PT하고 PT하고 이제 또 다른 클라이언트 가고 공허함. 근데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들이 또 이런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극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책들을 이제 발견을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실용적인 거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구나 그 생각을 이제 극히 최근에 하기 시작한 거죠 저도.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어떤 툴킷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어떤 툴킷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런 이 인문학이 실제로 나의 삶에 도움이 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거를 이제 묵묵히 가야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만약에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오늘도 제가 우리 회사 인턴 사원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너라면 나는 그 취업 준비 중이거든 인턴이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4학년이에요 근데 제가 내가 너라면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을 꼭 하고 그 다음에 열린 책들이건 뭐 문학동네건 소설책 한 100권을 내가 읽겠다 1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사책을 또 100권을 읽겠다 다음에는 철학이든 뭐든 고전 중에 좋다고 하는 걸 또 100권을 또 읽겠다 그러면 나이 40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너라면 내가 너랑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저는 아마 돌아가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약간 막연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진짜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이런 이 좋은 신체와 좋은 신체와 아주 풍부한 간접 경험 그게 이제 소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좋은 인생을 살지 않을까. 꼭 돈이 아니에요. 꼭 돈이 아니니까 돈 얘기하는 게 그 사람 배고플 거다 이런 얘기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증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막연한 그냥 생각이고.
실제로 그 인문학이 예. 그 어떤 삶에 어떤 실제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툴로서 이렇게 전해내는 예. 굉장히 혁신적인 일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굉장히 막연한
예, 막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학부에서
예, 예.
근데 옆에 이제 국사철이 있었어요 국문사학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술을 마셨는데 매일 술을 마셔 야 우리 어차피 해도 안돼 맨날 술을 마셨거든요 국사철 혹시 출신 있으시지 그러니까 저에게 인문학은 약간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요새 최근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구론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봐요
인문계 90%가 논다는 말 그러니까 인문학은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돈이 안 되는 학문 예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학문으로 여전히 실제적으로도 이제 물론 취업률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취업률을 놓고 본다면 인문계 출신은 확실히 이제 불리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인문학이 약간 사람에 기반한 어떤 생각 사고 예, 이렇게 이렇게 전환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진영생님께 항상 얘기하시는 그 기업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수익 창출이 목적인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을 이제 궁극적으로 던지는 어떤 이런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같은 맥락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접근 역시 CSR 역시 이제 사람에 대한 접근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새로운 관점 혹은 정확한 관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심 실장님 뭐 강의를 처음 봤는데 예. 네. 그 인문학 지금 약간 그 내용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인문학을 내가 알아야 된다. 인문학을 전공했다. 이것과 실제 인문학을 실용에 접목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비록 공대를 나왔지만 그 아까 레드 어소시에이트 그 우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그 책을 봐도요. 인문학적인 방법론을 써서 이걸 찾아라지 내가 인류학자니까 더 잘 찾는다. 뭐 내가 뭐 문화인류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답을 알고 있다는 아닌 것 같아요. 기존의 컨설팅이라든지 컨벤셔널한 전략 방법론이 가설 세우고 우리 그냥 알고 있는 상황에서 브레인스토밍에서 가설 세우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해왔던 방식이라는 게 조금 아웃 오브 박스 씽킹을 할 수 있는 그거 여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꼭 지리학과를 저희가 안 나오더라도 뭐 국회 국어학과를 나오더라도 국사학과를 나오더라도 이렇게 모여서 뭐 입은 공대라도 그런 인문학적인 완전 경험론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그 발굴한 거를 바탕으로 전략에 접목하라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아간다든가 할 때는 인문학적으로 조금 책을 많이 읽자라는 심 실장님이 항상 하시는
그 두 가지 이제 얘기가 약간 다른 얘기가,
다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전자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네. 오늘 이제 문제 얘기는 후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실제로
뭐 인문계 90%가 논다.
논 인구론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무용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간접 효과론인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실질적인 효용도 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낯설게 보게진다. 그다음에 기업의 성장 과정의 어떤 걸 예측 또는 분석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신화학, 종교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인류학이 소비자를 진짜 이해하게 해준다. 약간 근데 그렇죠. 이제 그것도 있고 근데 그 전에 그러면 그 전에 이 좋은 질문을 던지려면 어느 정도 소양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약간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완전 출킷도 아니고.
네. 근데 네. 저는 장기적으로 이제 그 아까 인문계 네. 90% 인구론. 인구론이 이러한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사회 저변의 컨센서스가 조금씩 확보돼가면 네. 그런 네. 방법론을 가지고 공부하셨던 인문계 출신들에 대한 니즈가 당연히 저희 공대생처럼 그냥 물이 얼면 뭐 그 얼음이 녹으면 물이 튕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애들보다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니즈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학에서 배운 거 저희 뭐 저도 공대 나왔지만 아직까지 프린트 설치도 잘 못하거든요. 컴퓨터학과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그 학부에서 역사를 전공했다고 해서 그분이 갑자기 인문학적으로 구루가 돼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다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심 실장님의 책 많이 읽자에 저는 반기를 든 게 낯설게 하기는 그 러시아 그 저 안톤 체호프부터 시작해서 연극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거고 연극의 핵심 소재거든요. 연극의 핵심 이론이에요.
몰라.
예. 네, 그러니까 연극, 예술, 뭐 미술 이런 음악까지도 다 아울러서 이 비이성적이라고 일컫었던 혹은 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좀 경험론에 입각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망라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번 영화까지도 포함해서 자꾸 이 영어 그 책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예술 작품, 응? 모든 예술 작품 낯설게 보게 해 주는데
네.
그 책만 읽으라는 거.
네, 저는 인터넷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랑 그렇게 연결되지 않지만.
네.
나라면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저라면.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라면.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증명할 수는 없고, 근데 아까 만약에 LG전자에 어? LG전자에 진짜 진정한 역사도가 있었다면 스마트홈 같은 사업에 그렇게 수백억을 남겨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어? 어떤 낯설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진짜 요리를 그렇게 노동으로만 보냐 왜 엔지니어들은 어? 좋아할 수 있다 요리하는 거 사람들이 주부들은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 어? 시간만 있으면 어? 맞벌이 부부라 피곤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뭐 하여튼 예를 들자면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돼 있어요 저희가 뭐 제가 뭐 우리나라 대학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럼 우리나라 역사학계 학계가 진정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신념과 철학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해 저 안 다녀봐서 뭐 이런 너무 이 근거 없는 비판일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어? 그런 어떤 인문 우리나라 인문학계 패배주의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 병원대 못 갔으니까 같은지 이렇게 어? 네? 병원대 못 가서
저 이과예요 이과 병원대 못 가죠 이과예요 이과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무 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이런 이거 굉장히 긴 토론이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한 말씀 드릴 텐데 밥을 뭐, 그러니까 먹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못 먹게 할 수도 있지만 네. 밥을 맛있게 해준다라는 게 정말 그게 와닿고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공대 베이스인데 근데 보니까 그 인문학 그러니까 책 뭐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짧게 보면은 그냥 공학을 하고 한쪽 분야만 한 게 더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더 잘 나갈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그게 더 이렇게 사람의 삶을 훨씬 더 풍족하게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성공 이런 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 또 저희 회사에 올해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고 사장 레벨에 오셨고 작년에 새로 또 오셨고 하여튼 1년 만에 바뀌었는데 두 분 다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인문학을 계속 말씀하시고 책 얘기하시고 뭐 정관정묘라든지 그런 책들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좀 약간 연이어서 얘기하면 저는 좀 이렇게 뭐 정관정묘라든지 아니면 뭐 장자 얘기도 하셨고 논어 얘기도 하셨고 혁신가의 딜레마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논어 얘기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좀 생각하고 왔는데 약간 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이어서 약간 생각은 달랐지만 그래도 뭐 그 행동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맞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좋았고요, 되게 좋았고 그래서 다음에는 또 그 말씀하셨던 뭐 공자라든지 뭐 그런 마키아벨리 분들에든지 이런 쪽 분야 얘기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 느낀 점이 평소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던 주제니까 그 책이나 뭐 연금 혹은 그 이제 특히 현실 국내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야근이나 이제 여가가 사실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주말을 잘 쉴 수 있고 저녁 있는 삶이 이런 문화 활동이나 그 어떤 인문학을 자기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체력이 될 수 있고 그게 근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저희 제가 이제 한 10년 회사를 다니면서 임원들을 쭉 열심히 관찰을 해본 결과 1년에 책을 한 권 읽은 분은 못 봤어요. 그때 말씀하신 파트너가 50% 국내에서 그 책을 안 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책 좀 읽어.
연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대를 해요. 책 읽는 거를 심지어 파트너가
책이 아니더라도 영화를 많이 보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실제로 뭐 애플이나 사실 요즘 잘 나가는 페이스북도 요즘 저커버그 씨가 뭐 자기가 1년에 책을
그 챌린지
그래서 시작했잖아요.
지금 읽는 책이 어 아울 그 뭐 아울 엔젤스인 뭐 있잖아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책이 이렇더라고요. 그냥 베개로 비교해도 너무 두꺼워서 책이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응? 근데 그 책 읽더라고요.
네, 읽고 구글도 사실 그 유니버시티를 내부적인 그 비디오 렉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스피커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도서구입비 회사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 뭐 삼성전자가 훨씬 많은 그 인원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엔지니어들이 과연 책 읽을 시간이나 그런 회사에서의 그런 정책들이 어느 정도 고민되고 있는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형수님이 그 도서관 계세요.
우리 와이프가 도서관 사서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책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네러스한데 제가 1년에 한 달에 책값을 한 30만 원? 20-30만 원? 그냥 사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알라딘을 거의 매일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사요. 근데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박스로 오잖아요. 오면은 저는 이렇게 꽂아놔요. 이게 꽂아 놓고
형수님이 정리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꽂아놓는데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제가 사는 책은 15권에서 20권인데 한두 권 정도는 읽고 나머지는 목차만 보고 이게 꽂아놔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도움이 돼요. 어느 순간 예를 들면 요번에 이렇게 이거 준비할 때도 이게 있으니까 아 이거랑 뭐 예를 들어서 고릴라는 에디터로 저도 가져오고 이 책도 꺼내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스토리를 만들 또 이걸 하다 보니까 더 사게 되고 지금 약간 그런 현상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막 더 사게 되고 근데 한 달에 2, 30만 원 써도 1년에 3, 400만 원이에요. 근데 1년에 3, 400만 원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도 돈으로는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1년에 3, 400만 원 책을 사서 이렇게 꽂아두기 시작하면 인생 바뀌어요. 분명히 인생은 바뀌어요. 그리고 3, 400만 원 1년 써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책 사는 거로 저는 생각해요. 저는 3, 400만 원 솔직히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100만이 안 감소
너무 이렇게 뭐 어려운 시기에 또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포인트는 그 많은 문화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얼마나 큰 실적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실질적인 예들을 좀 더 많이 들어보시면 듣는 사람들이 아 실제 임팩트가 있구나.
근데 저는 책 많이 읽는 거가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얘기했어. 그
미국의 제일 좋은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고 이렇게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더 어렵대요. 그런 데들 제가 모시던 분 뭐 아들 갔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애들 커리큘럼 보니까 입학할 때 책 15권을 줘요. 졸업할 때까지 15권만 읽다가 졸업한대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보딩 스쿨
1년에 100권 읽게 하는 대학이 그 리버럴 아트가 더 많아요. 리드 칼리지도
그렇고 대충 읽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하버드 많이 보내는 보딩 스쿨 책 한 권으로 졸업할 때까지 그것만 읽는답니다.
그책 제목이 뭐야?
아, 나 그 사람 읽는다고 어제 강용석 얘기를 했어.
강용석 같은 말.
아니 그러니까 뭐 근데 그 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강용석 되는 거야 걔는.
강용석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직 그러니까 어디가 성추행 발언하고 그렇게
산다 인생을 강용석 작가가 적어준 거 읽었겠지. 그러니까 나는 책을 강용석 깊이 읽는 거가 오히려 다독하는 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보다?
깊이 읽는 게 다독하는 거보다도
아 저도 동의해요. 저도 그러니까 막 무조건 많이 사라는 게 아니라 저 깊이 읽는 그러니까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경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읽는 거라 이렇게 읽는 거라 진짜 빠져서 읽는 거랑은
3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300만 원 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읽으면 잊어버려요. 사실 일주일 후면. 근데 이 책을 내가 경험하면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한번 경험을 하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어떤 숙제 때문에 보면
그 말은 저는 뭐 참고로 저는 뭐 유사한 주제가 주어지면요. 뭐 에너지다 하면 유튜브에서 에너지 관련 다큐멘터리 다 봐요. 공짜로 하루 종일 그것만 봅니다.
너 어디에서 나중에 성추행만 하지 마.
꼭 책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정리를 해봤는데 그 우리가 인문학을 봐야 되는 이유가 아웃풋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스티븐 잡스처럼 데리고
아 저요? 아 근데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를 약간 다듬어야 될 것 같아 이 내용. 그러니까 사실은 인문학을 하면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메시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실질적인 효용이 있는 분야가 있다. 그게 세 가지다. 뭐 낯설게 보기 뭐 기업 인류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가 섞이 표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문학을 많이 하면은 뭐 훌륭한 회사가 된다. 기업의 진화 발전을 예측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실용적인 것도 있다. 약간은 그런 것 같아요.
또 이건 아닌가요? 스티븐 잡스가 만약에 차를 만들었으면 현대차가 차를 만드는 거랑 좀 다른 형태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피트니스 그쪽이니까
그렇죠. 차를 만들기 원했다면 소명의식. 근데 스티븐 잡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실리콘밸리에서 자라서 나는 아주 좋은 내가 갖고 싶은 컴퓨터를 만들고 싶고 그걸 평생을 바친 거죠. 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얇은 컴퓨터가 언젠가 나올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진짜 50대 패드 만들었고, 그러니까 소명의식, 특정한 소명의식, 특정한 소명의식, 구체적인 희망, 그게 소명의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뭐 그걸 이제 하여튼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이 스티브 잡스 형의 기업가의 특징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스티브 잡스 형의 그런 형의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보면 헨리 포드가 약간 그런 형식이었죠. 그러니까 소명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에게 어포더블한 카를 나는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강한 소명의식이 있어서 실제로 포드하고 GM하고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포드가 디자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수수해요. 디자인 자체가 약간 이렇게 스탠다드하고 또 T 모델 T는 까만색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 왜 이렇게 지루하냐.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파란 차가 왜 필요하냐. 강한 소명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기업에서는 예. 스티브 잡스처럼 되고 예. 싶고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내고 예. 싶은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예. 욕구.
예. 예. 욕구. 예. 성공. 예.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 하나는 스티브 잡스처럼 소명 의식을 가져야지 좋은 걸 만든다라는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인문학을 강조할 때 스티브 잡스 형의 인간이 돼서. 고객을 잘 이해하고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근데 그건 약간 또 다른 인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는 그냥 우연히 인문학과 소명의식도 가졌는데 걔가 천재였던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동양적인 마인드도 있고 해갖고 좀 더 젠 스타일의 심플한 미니멀리즘을 추구했던 사람으로서 완벽주의적 성향이 만들어냈던 결과인 것 같고, 그것은 뭐 저희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기업에서 인문학 강조한다고 그게 생길 거는 오히려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기업에서 인문학을 강조하는 실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업이 될까.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욕 많이 하지만 사실 그 빌 게이츠의 꿈은 집안에 컴퓨터 한 대씩 보고 파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가 예쁜 컴퓨터라는 꿈은 없었어요. 그냥 컴퓨터 보급은 또 성공한 거잖아요. 빌 게이츠는. 근데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보태갖고 스티브 잡스 난 예쁜 컴퓨터를 보급하겠다. 그래서 예쁜 컴퓨터 보급하고 이제 있는 거고 이제 하다가 중간에 쫓겨났다 잘 안 되니까 컴퓨터 말고 이제 난 다른 거 보급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좀 바뀐 거 같긴 한데 이제 그런 어떤 소명 의식을 갖게 한다는 것과 지금 요새 기업에서 인문학을 강조하는 건 심취자님 말씀하셨던 거 세 번째 소비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인문학.
그러니까 문화 인류학적인 사람 이해가 사실 사업에 도움이 된다. 그게 이제 드렸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빅데이터 회의론자예요. 절대 안 나온다. 어? 빅데이터 아무리 돌려봐야 월마트가 매출 100조인데 빅데이터 없겠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실패한다고요. 그러니까 실패한다. 근데 저의 가설이지만 그거는 이제 수렵 채집 DNA에 대한 인력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 그게 이제 저의 가설인 거고. 근데 아까 누가 손 드셨는데?
네, 아까 예. 저 여기 제목에 예, 예. 그 인문학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아 예.
저는 학을 좀 저걸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뭐라고?
왜 되는 거냐? 예, 예. 거기 대한 얘기를 좀 예, 말씀드리자면,
예.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강의의 모든 주제들이 뭐냐면 예. 본질에 대한 얘기거든요. 조직에 예. 대한 본질, 예. 소비자에 대한 본질,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제품에 대한 본질,
예.
그 본질을 깊게 다방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예. 더 중요하지.
예.
지금 저기 인문학이라 하면 사람들이 예. 약간 오해할 구조가 있어요.
아,
실질적으로 제 친구들 보면 뭐 인문학을 전공하는 애가 있어요. 막 예. 박사 과정 받고 예. 걔가 이제 뭐 좀 높여서 뭐라 하긴 한데 김소월의 시에 대한 논문이 쓰고 있어요.
예.
김소월 시에 대한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논문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그리고 또 인문학 좀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 보면
네.
그런 어떤 가설을 세우고 막 좀 그거를 써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본질을 보다 학문이 한 뭐 연구를
학문은 예,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여기서는 예. 저는 학을 좀 빼버리고
예.
그 본 기업들은 인문을 통해서 왜 본질을 주목해야 하는가
예.
뭐 그렇게 좀
네 예. 그게 더 또 이 메시지에 부합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까 그 첫 번째 그 네. 낯선 곡 있잖아요. 네. 그 최근 경험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공유해 드리면
네.
그 최근에 꽂힌 단어 뉴 앵글이라는 단어에 완전 네. 꽂혔어요. 그 왜 네. 그런 뉴 앵글을 단어를 봤냐면 그 최근에 애니메이션 빅히어로라는 애니메이션 디즈니에서 만든 빅히어로 그 만의 뉴 앵글이라는 어떤 그 사물을 바라봤을 때 항상 사람은 자기 아까 고릴라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니면 아는 것만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면에서 봤을 때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뉴 앵글에서 꽂혀서 최근에 있다가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또 그 마켓에 대해서 가격을 그럼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는 보통 가격 경쟁력을 하는 것은 제품이 좋을 때는 가격 높이고 안 좋을 때는 이제 싸게 하지만 가격 그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니 나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을 또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인사이트가 제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니까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가격을 오히려 높임으로써 그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만화를 보고 나서 이거는 이제는 인문학이라는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인문학이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각도 아니면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부분을 조명하고 그 새로운 솔루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아 예. 예.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관심사가 예. 역사 특징을 짓자면 특정을 짓자면 전쟁사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면 그 기업가형에서 소명의식이 없어지면
예.
제국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예. 전체주의로 가고 분열된다는 예.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아, 제 말이 아니라 이분
아, 예. 예.
예. 아, 아니라 예. 제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
1차 세계대전 때 예. 그 예. 독일이 예. 목적의식 없이 그 영국을 치려고 이렇게 그 팽창을 하다가 예. 예. 지구 그리고 또 뭐 나치 히틀러의 그
네.
독일로 되고 그렇게 해서 아 이거 수습 어떻게 해야지
그렇죠
제가 좀 이따 네. 반대해 드릴게요
저희 우리 이제 막걸리 집
네네 네. 시간이 돼서 이동해서 네.
막걸리 먹으면서 얘기를 하시죠
네,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까 막걸리 먹으면서 예 네. 그럼 저 교동 전선생 팔 어디신지
예 네, 여기 나가서 여기 입구에서 왼쪽 대각선
부르는 중. 예, 여기 1층에서 만나죠, 1층에서. 1층에서 같이 만나죠.